자리해 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갈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를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은 그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2016년도에 뉴욕시에서는 31개의 정체성을 만들어 규칙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젠더 밴더, 판젠더, 젠더 기프티드, 투 스피릿 등등등. 사실 정의도 잘 모릅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31개의 성 정체성을 만들어서 규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임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 구체적으로 성 정체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현실 속에서 현실에 대한 것들은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김사라 사모님께서 오셔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많이 오셔서 오늘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좀 들으시고 또 도전받고 또 은혜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녀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 뭐 게이를 창조하시거나 레즈비언을 창조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성 정체성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사실 모든 인류의 죄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파괴된 데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 정체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가 어그러진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러죠. 벗었으나, 이 벗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롬이라고 합니다. 아롬. 그런데 한 장만 넘겨가셔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오는데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는데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룸입니다. 아룸. 소리가 비슷하죠. 아롬, 아룸.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자음은 똑같습니다. 이 단어가. 발음만 조금 다른데 비슷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비슷한 소리를 내어서 어떤 효과를 내는 그 언어 유의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비슷한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연관성이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둘 사이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 아롬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사탄은 간교해요. 아룸이에요. 그 간교함의 사탄의 공격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 아롬을 깨는 겁니다. 그게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남자에게 처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처음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지도력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력으로부터 떨어져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벗은 것을 서로 알게 되어 부끄러워하죠. 그렇죠? 그 아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의 그 아롬 때문에 아롬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사탄의 공격 목표가 바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남녀의 관계를 깨는 것이었고, 죄를 지은 다음에도 그 죄의 결과가 바로 남녀 관계가 깨지는 것으로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죄악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의 관계가 깨진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성경적인 그 남녀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적인 남녀 관계를 정립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세상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먼저 성경적인 남녀 관계에 대해서 그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한쪽 극단은 성차별주의입니다. 성차별주의. 어떤 분들은 성경이 성차별주의적으로 기록됐다라고 말해요. 남성 우월주의적으로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성차별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교회 들어올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럽니다. 수건으로 가리라 그래요. 그렇죠? 그게 꼭 성차별적인 표현처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경의 원래 의도는 아닙니다. 이거를 오늘날까지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셔서는 안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에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수건을 쓰잖아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성경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도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마다 입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저 밖에 서 있을 거거든요.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다 저한테 입맞춤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싫죠? 저도 싫어요. 저라가 좋겠습니까? 저도 원치 않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요소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오늘날 아랍권에 있는 여자들처럼 그 히잡처럼 수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게 모든 사회, 그 당시의 사회에서 다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남자처럼 똑같이 수건을 벗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수건을 벗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사회 속에서 교회 밖에만 나가면 누가 수건을 벗고 다니냐 하면 당시에 신전 창녀들만 수건을 벗고 다녔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니까 우리가 더 수건을 벗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걸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신전 창녀처럼 여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통념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다 드러나고 가슴이 이렇게 골이 보이는 뭐 이런 옷을 입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네, 그렇죠? 그와 같은 충격이 바로 당시에 여자가 수건을 벗는 행위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차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성차별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린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따로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남자와 여자가 따로 들여 따로.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남자가 우월하게 보이는 것은 문화적인 요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경이 본래 말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당시 문화는 엄청나게 성차별적인 문화였습니다.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팽배했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BC 2세기 초에 나왔던 벤시라가 쓴 집회서가 있습니다. 외경 중에 하나죠. 이 집회서를 로만 카톨릭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이 집회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내 아내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아내를 믿지 마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에게 재산을 넘기지 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여자 책임이며 여자의 악인은 참을 수 없다. 딸은 재앙이다. 집회서 42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함께 앉지 마라. 이는 옷에서 조미 나오듯이 여자로부터 여자의 심술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자의 친절보다 남자의 심술이 낫나니 여자는 치욕과 비난을 낳을 뿐이다. 방금 읽은 거 성경 아니에요. 조시다가 지금 깨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 집회에서요, 집회에서. 예. 성경이 아닌데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이 문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성차별이 심했던,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사회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과는 다르게 남녀를 아주 동등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해요. 똑같이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와를 갖다가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말하죠. 돕는 배필.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말합니다. 이 3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게 상하관계가 이게 성립이 되는 게 아니냐, 종속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21번 나오는데 두 번이 하와에게서 쓰였고 세 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지원을 다른 민족에게 요청할 때 쓰였고 16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하나님께 쓰였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에제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하와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단어가 종속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최초 목격자가 누구였느냐? 마리아였어요. 여자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던 제자들 중에 여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다는 얘기고 2절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실 때 여자들도 함께 다녔어요. 같이 숙식을 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와 일행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알려주죠. 사가랴라고 하는 남자에게 나타나셨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고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에 빠지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정도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발치에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다 이 그 문화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여자가 예수님 문화에서 제자가 되는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옷이 있는데 새 옷을 조각을 잘라서 헌 옷에 입는 것이 옳겠느냐.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에 넣는 것이 옳겠느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옷을 만드는 여성, 포도주 그 가죽 부대를 만드는 남성, 여성과 남성이 나란히 배열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그 농부가 남자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누룩 비유인데 그 주어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란히 놓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가 남자예요.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주어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 나란히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즉 가장 가까이에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였냐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부활의 진실성을 드러내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말은 못 믿을 거였어요.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자를 삼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지어낸 사람들은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를 여자로 쓸 리가 없습니다.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여자라고 하는 사실은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성경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8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라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가지 극단이에요. 두 번째 극단은 뭐냐? 남녀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두 번째 극단은 바로 남녀평등주의입니다. 남녀평등주의. 성경은 남녀차별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남녀평등도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타락한 세상은 남녀평등을 주장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능력이 동등한데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남녀평등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보면 여자분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훨씬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봤는데 그 해에 모든 한국 국가고시에 수석이 여자였습니다. 사법고시, 뭐 외무고시, 행정고시, 수석이 다 여자였어요. 몇년 전에 또 한국의 육군사관학교 1등, 2등, 3등이 다 여자였습니다. 그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사실은요, 여자보다 뭐 힘만 좀 셌지 뭐 별 볼일 없어요. 그렇죠? 근데 힘도 여자들 힘 세신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가끔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저보다 막 근육이 막 우락부락한 여성들이 막 이렇게 역기를 드는데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 앞에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능력이 절대로 남자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능력 때문에 여자들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남녀평등주의를 외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남녀평등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작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못 배운 어부들을 선택하셨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을 기준으로 남녀의 관계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남자의 본성과 여자의 본성이 다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와 여자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본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신체 구조만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요,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자분들은요, 과정을 얘기를 하길 좋아해요. 과정. 결론이 안 나. 남자분들은 결론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끝이 안 나. 결론이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한 시간 동안 내내 들었는데 결론은 슈퍼마켓 가서 콩나물 샀다는 거예요. 싸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한 시간 동안 내내 떠듭니다. 근데 남자는 단답형이죠. 결론만 딱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아내들은 자기 화났어? 왜 그래? 아니에요. 화났거든. 아주 행복하거든요. 남자들은. 한마디만 하더라도. 네. 근데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 그렇죠? 결론을 좋아하고 여자들은 과정을 좋아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하셨어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평등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여자분들도 군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3년이나 썩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서운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면은 여자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애를 낳아보셨어요?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예. 저도 애를 낳고 싶어요. 한번 낳았으면 좋겠어. 예. 근데 신체 구조상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셔서 다르게.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기회도 사실은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다르기 때문에 온전한 평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녀 관계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녀 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성경은 남녀 차별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남녀 평등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주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으면 역할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구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냥 남자로만 창조하든지 그냥 여자로만 창조하든지 뭐 번식이 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자웅동체로 창조하시든지 그랬어야 됐는데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요. 남자도 연약하고 여자도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도와 협력하게끔 만드셨어요. 그게 상호보완주의예요. 근데 그 돕는 방식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방식이 뭐냐? 그 방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뭘 원한다는 거죠? 여자가 남편을 원한대요. 어떤 의미입니까? 요거는 요 다음 장에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면은 요 뜻이 명확해집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인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죄가 너를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는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나 반대로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6절로 돌아가면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이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남편이 너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 아내가 여자가 힘이 약한데 어떻게 남자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배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 여자분들은요, 그 말빨이 세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말로는 남자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 초기 때요, 이제 좀 다투잖아요. 다투면은 그 아내의 말빨을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근데 말 대화하면서 수긍이 돼 이게. 나중에 결론이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게 근데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게 아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남녀의 올바른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돕는 방식이에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돕는 방식인데 그 돕는 방식이 바로 남자가 사랑으로 다스리며 여자는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원리가 있고 문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적인 요소는 이 원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문화적인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 원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야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얘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신학적 원리는 무엇이에요? 신학적 원리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3절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원리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이건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것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원리예요. 이게 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권위예요. 권위.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를 상징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삼위일체죠. 동등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이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동등하신 분이세요.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차별이 없지만 동등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 원리가 똑같이 남자와 여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권위가 남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지만 순종하셨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요. 동등하지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다스리고 여자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게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이 말이 여성분들에게는 거슬리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왜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이제 데이트를 합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쪽에서 덩치가 큰 깡패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자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남자도 겁나요. 겁이 나죠. 그런데 아내를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뒤에 숨어. 내가 다 막아줄게. 빨리 도망쳐. 이렇게 말하고 상대를 하죠. 그렇죠? 이게 남자의 본성이죠. 그렇죠? 여자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 이 남자가 왜 나한테 명령이야? 네. 어디서 나보고 순종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여자분들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본성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에게는 자기의 한 몸을 바쳐 내가 죽더라도 이 여자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호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아름다운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에게 심겨주신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에 따라 남자는 사랑함으로 여자를 보호함으로 주관을 하고 여자는 사랑함으로 그 보호를 받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든지 그 명령에 여자들이 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남자가 하는 말에 여자가 토씨 하나도 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가 자기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권위는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복종의 관계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편이 만약에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한다면 그게 남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교회에 폭력을 가하셨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손에 쥐고 쥐락펴락 한다고 한다면 그게 여자의 올바른 상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언제 예수님을 손에 쥐고 이렇게 쥐락펴락 했었습니까? 남자와 아내, 남편과 아내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그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사랑하며 다스려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이 좀 작네요.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셀폰에 아내 사진을 담아놓고 다니면서 가끔씩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아, 자네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나 봐.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저는 힘들 때마다 셀폰에 있는 아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런 역경도 이겨냈는데 내가 뭘 못하겠나 하면서 힘을 낸대요. 아내도 그 아내도 셀폰에 자기 남편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주변 분들이 아내를 남편을 참 사랑하나 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뭘 못하겠나 하면서 힘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너무 슬픈 거 아닌가요? 이게 비극 아닙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결혼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결혼은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일시적인 것이다. 결혼은 결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서 잠시 잠깐 결혼이 있는 것이래요. 결혼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그분의 백성인 교회와의 언약관계를 본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의 가장 고상한 의미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언약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부부관계로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잠시 잠깐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건데 무엇을 위한 일시적인 거냐? 영원을 위한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며 산다 그러면 남녀평등주의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남녀관계, 특히 부부관계에서 정말로 이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남자를 만드실 때, 남편을 만드실 때요, 아내로부터 복종을 받을 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자분들은요, 잔소리하면 남편이 변하는 줄 아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잔소리 해보세요. 남편이 안 변합니다. 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변해요. 그런데 남편을 바꾸는 방법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순종할 때 남편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은요, 아내를, 여자를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도록 여자를 만드시고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들은요, 무조건 억압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내 명령 들어, 이러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여자가 평생 변하나.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여자와 모는 또 뭐 이렇게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너무 심한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안 바뀐다고요. 여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아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때 여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남편도요, 자기가 얼마나 모자란 줄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압니다. 잘 알아요. 얼마나 부족. 근데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 주면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요, 여자들도 이 안에 얼마나 못된 게 있는지 알아요. 남편에게 못되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다 알죠? 내 안에 못된 게 있잖아요. 근데 내 심성에 이렇게 못된 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사랑해 주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다스려야 되고 아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연약해요. 돕는 배필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돕는 방법이 뭐냐? 남자가 다스리고 여자가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배경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여자가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자들 중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문맥을 따라 보면 이 가르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남자를 주관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여자가 가르쳐도 되지만 그 모든 것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속한 PCA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죠? 저희 교회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존 맥아더 목사님들도 다 여성 안수에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왜 여성 안수를 반대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게 남녀 차별이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들은 여성 안수를 허용합니다. 그렇죠? 저희 교단 PCA가 처음에 이제 PCA USA와 나누어질 때 나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안수 문제도 있었어요. 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성 안수를 허용한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든 교단들은 전부 다 WCC 찬성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 또 희한한 것은 여성 안수를 허용한 거의 모든 교단들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던가 아니면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교단들이 대부분입니다. 희한하죠?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 여성 안수를 허용한 데서부터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성경 해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남녀 차별 문제는 당하는 당사자가 차별을 느끼면 이게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안수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차별을 느끼기 때문에 이건 여성 차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차별을 느끼더라도 그걸 차별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할 때에 차별을 느낍니다. 그렇죠? 차별이라고 느껴요. 그러면은 그들이 차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를 허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바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창조 질서에 근거한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 남녀 상호 보완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제가 이분의 신학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곳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좀 길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는다면 창세기에는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끝이 나는 이원론적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협력해야 할 상호 보완적인 한 쌍을 만드신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이 첫 장면과 이제 대조적으로 마지막 장면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혼인 장면으로 끝이 난다. 창조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한두 절에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성경 이야기 전체가 이런 상보성에 대해 다루며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원래적 창조의 선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징후 또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 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막 너무 기뻐요.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께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예비해놓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반드시 갈 거예요. 놀라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별로. 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올라가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근데 이 땅에서의 남녀관계, 그 부부관계가 바로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남녀의 관계,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와 같은 혼인잔치를 연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되셨습니까? 예? 천국이세요? 가정에 들어가면 지옥입니까? 천국이에요? 예.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며 다스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 질서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 안에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장차 올 영원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가 갈 그 천국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